저는 한국해양대학교 출신입니다. 아, 그리고 거기에서 CCC라고 하는 선교단체 출신인데요. 제가 이 소속된 선교단체는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이 한국해양대학교라는 정체성과 만났기 때문인데요. 저희 학교는 육지와 연결되어 있긴 합니다만, 육지가 아니죠. 섬입니다. 그렇다고 섬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또한 부산에 속해 있지만, 부산이라고 말하기에도 조금은 그렇습니다. 영도에 있기 때문이죠. 또, 부산에 있는 학교지만 학생들이 부산에 있는 학생들만이지 않았습니다. 부산 말고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50% 정도 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있었던 시절에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대학교에서 전라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요. 경기도와 충청도 사람을 만날 수 있었고, 서울 사람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역의 선교단체는 지역에 있는 교회와 탄탄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역교회의 리더가 이 선교단체에 넘어와서 리더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 지역 선교단체에서 길러진 리더가 지역교회에 나아가서 리더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해양대학교라는 CCC라는 선교단체에 모인 저와 같은 사람들은 대구에 살다가 광주에 살다가 수원에 살다가 서울에 살다가 모교회를 잃어버린 채로 마치 바벨론 땅의 유배로 온 이스라엘 백성처럼 모교회를 잃은 상태에서 그곳에 정착해서 선교단체 리더가 된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학교 앞에 있는 교회를 섬기지만 그 교회가 저희를 객 취급을 했었고요. 저희도 모교회 취급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2년, 3년 혹은 4, 5년 동안 섬기고 헤어지는 그런 관계였죠. 그러다 보니 저희 선교단체는 굉장히 독특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어떤 이제 정체성이 생겼냐면 이 선교단체 안에서 두 개의 이제 계파가 생겼습니다. 마치 정치 같죠? 한 계파는 어떤 계파였냐면 다른 CCC와 같은 부산에 있는 선교단체처럼 그런 색깔을 우리가 가져가 보자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선교단체처럼 지역교회 리더가 선교단체 리더고 선교단체 리더가 지역교회 리더고 그러다 보니 지역교회에 많은 관계를 주고받는 그런 단체가 되어보자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합류파가 있었죠. 근데 또 반대로 우리가 굉장히 독특한 사람들이니까 굉장히 독특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으니까 우리끼리 한번 잘해보자. 우리의 독특한 정체성을 살려보자라는 독자파가 있었습니다. 저는 참고로 독자파였습니다. 이 합류파들은 CCC라는 정체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CCC의 설립자이신 김준곤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지으신 분인데요. 그 김준곤 목사님을 너무너무 좋아했고, 그 목사님이 지은 뭐 순이라는 아주 작은 책자가 있는데, 그 책자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위이신 박성민 목사님께서 CCC를 이끌고 계셨는데요. 그분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설교 너무 좋다. 이렇게 평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동아대, 부산대, 경성대와 같은 다른 CCC와의 교류도 활발히 해가고 우리가 CCC로서의 정체성을 가져가자라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합류파였습니다. 저희 있는. 반면 저와 같은 독자파들은 이제 외부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굉장히 독특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CCC의 어떤 정체성을 따라가기보다는 모인 우리들의 정체성을 먼저 좀 소중히 여기자. 그리고 신앙 CCC보다는 성경을 더 중요시 여기자, 뭐 이렇게 해서 독자파가 형성되었습니다. 참 재밌게도 이 독자파와 이 합류파들은 미묘한 상황에서 매번 이렇게 다투곤 했습니다. 서로의 노선 투쟁이 있었던 거죠. 근데 재밌게도 1년에 한 번씩 보통 선교단체 대표가 선출이 되는데요. 저희는 지혜롭게도 투표로 하지 않고 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과 같은 역할하는 간사님께서 지명을 했습니다. 야, 네가 한번 이번에는 대표를 해봐라. 네가 한번 대표를 해봐라. 근데 이분께서 장난을 치신 것인지 지혜롭게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매번 매해 번갈아가면서 독자파에서 한 명, 합류파에서 한 명, 뭐 이렇게 보통 대표가 선출되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합류파에 있는 사람들은 CCC라는 정체성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한국해양대학교의 대표를 하고 나면 부산 전체의 대표라는 분위기가 있었고요. 저 같은 독자파들은 별로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캠퍼스의 대표로 하면 그냥 물러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독자파와 합류파의 스탠스를 가지고 서로서로 노선 투쟁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지 옳지 않을까? 이렇게 가야 되는지 옳지 않을까? 실제로 가장 노선 투쟁이 치열했던 순간이 어쩌면 제가 대표가 되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저와 꽤 친하던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요. 1학년부터 만나서 농담을 서로 주고받기도 했고요. 광주 사람이고 대구 사람이다 보니 농담식으로 뭐 반란군의 아들, 뭐 전두환의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농담치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소위 말하는 합류파였고 저는 독자파였습니다. 그 친구가 1년 대표를 하고 부산 전체의 대표가 되었을 때 제가 캠퍼스의 대표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그 친구와 사사건건 이제 노선투쟁, 소위 말하는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의견 충돌이 얼마나 심해졌냐 하면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모이면, 후배들이 모이면 야, 그 선배가 옳냐? 아니면 이 선배가 옳냐? 이런 걸 가지고 서로 논쟁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갈등이 쌓였고요. 공동체가 분열되기 시작했고요. 서로의 감정도 점점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네, 제 이야기를 끊고요. 성경의 본문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해석이 그렇게는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명료하지 않은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3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이 육신에 속한 자가 과연 무엇을 뜻할까? 이 부분이 생각보다는 명료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해석하려면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이 나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과 단어가 비슷하잖아요. 근데 육에 속한 사람을 읽어보면 육에 속한 사람의 전반적인 느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를 믿게 하는 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이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요구할 때 예수님처럼 살아라 라고 할 때 왜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해? 라고 예수와 성령과 자신의 삶을 전혀 연관짓지 않는 사람입니다. 반면 15절, 2장 15절에 나오는 신령한 사람, 신령한 자는 그와는 반대되는 사람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무에게도 이 신령한 자가 판단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알아서 잘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저렇게 해라 라고 굳이 하지 않아도 알아서 주님처럼 잘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 쉽게 조언하지 않아도 주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육신에 속한 자는 이 육에 속한 사람과 이 신령한 자의 사이에 위치하는 사람입니다. 대략적인 느낌은 육에 속한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신령한 자와는 다릅니다. 그 안에 성령이 넘쳐서 예수님의 마음이 넘쳐서 알아서 예수님처럼 살지는 못하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얽매인 사람이라고 번역하면 좀 더 나은 번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육신의 얽매인 사람. 이 육신의 얽매인 사람에게는 분명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과 진심은 정말 진실되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 그런 소원들이 있죠. 오늘 새벽기도 설교처럼 관용과 포용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고요. 어제 새벽기도의 설교처럼 원수를 용서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심이 열매로 삶으로 결실을 맺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넓은 마음을 갖고 싶지만 자신의 속이 너무나 좁아터져서 답답해하는 그 사람. 신령한 사람은 삶이 즐겁습니다.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만큼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육에 속한 사람 또한 삶이 재밌고 즐겁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이 없이 정말 자기네 육체대로 자신의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뭐 삶이 즐겁습니다. 하지만 오늘 등장하는 육신의 얽매인 사람은 삶이 결코 재밌지 않습니다. 자신이 잘못된 삶을 사는 줄 알매도 불구하고 잘못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며 자신이 선하고 올바른 삶을 살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선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민이 가득하고 아픈 사람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의 얽매인 사람. 저는 왜 이렇게 이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에 얽매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제가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알지만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그렇지 않아 답답하고 괴로워하고 번민하는 사람 바로 우리 같은 사람입니다. 어쨌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우리 같은 사람들 육신에 얽매인 사람이 행한 일은 단순하죠. 3절을 참조하면 시기와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시기와 어떤 분쟁이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우리는 바울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아볼로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높다고 하고 서로가 서로가 정통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로의 주장을 꺾어보려고 했던 사람들. 바울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할까요? 잠시 성경을 젖혀두고 다시 제 이야기로 돌아와 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때 분쟁이 심해지고 논란이 심해지고 서로의 감정의 골이 너무 패이자 종종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대표하지 말걸 그랬다. 대표하지 말걸 그랬다. 차라리 그 친구와 대표를 인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차라리 우리가 색깔이 다르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구나. 실제 제 심정이 그랬습니다. 저는 해야 하는 것을 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고 옳은 것을 추진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우리 공동체는 반으로 나뉘어지고 있었습니다. 답답했고 막막했습니다. 웃는 모습으로 서로 쿨하게 서로의 길을 갈 수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질 못했습니다. 서로가 양보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갈등은 여전했고요. 서로가 웃으며 악수는 했지만 감정의 골이 아직 있었습니다. 많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모이면 여전히 그 친구가 옳냐 아니면 제가 옳냐를 두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왜 우리는 다투고 있었던 것일까요? 왜 우리 때문에 공동체는 반으로 나뉘어진 것일까요?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겨우 조금이나마 알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갈등하는 존재이자 논쟁하는 존재이며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려는 정치적인 존재인 인간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인간은 항상 논쟁하고 갈등하며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려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교회든 가정이든 어떤 공동체든 당연히 갈등하는 것이 인간이 모인 곳이라면 당연히 갈등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공동체에 대한 가정에 대한 교회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열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선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갈등한다는 사실 또한 점차 알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알게 되었을 때 제 눈이 조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논쟁하고 치열하게 고민했던 그 사람들이 5년 전 선배들이 하고 있던 논쟁이었으며 5년 전 선배들도 하고 있던 갈등이었고 더 재밌는 것은 7년 후 그러니까 저보다 7년 어린 친구들까지 저의 이름과 그 친구의 이름을 들먹이며 여전히 소위 갈등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주장이 옳냐 내 주장이 옳냐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예수를 믿으면 갈등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서로를 용서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갈등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부족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우리가 공동체를 반으로 갈라놓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갈등할 수 있다는 사실,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의견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육신의 얽매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서로를 마주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육신에 얽매여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갈등하는 존재였고 갈등하는 존재인 인간으로 태어나 갈등하는 존재인 인간으로서 마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실제 육신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몸을 뜻합니다. 더 넓게는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땅의 나라, 하늘나라가 아닌 이 땅의 나라를 뜻합니다. 천국이 아닌 이 땅에 머무는 우리의 모습은 육신의 얽매인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갈등과 분쟁을 야기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있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다시 본문의 논쟁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각자가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아니 하물며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며 싸우고 있는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 바울은 이와 같은 목회적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을까요? 처음에는 바울이 엄마 전략을 씁니다. 엄마 전략. 엄마 전략은 2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내가 너를 어린아이를, 엄마가 어린아이를 다루는 것처럼 너희에게 소위 우쭈쭈 해줬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타일러줬다는 거죠.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래 그런 거야. 다 이야기를 들어줬다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이 엄마 전략 말로는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 이렇게 말하죠. 지금도 못하리라. 내가 엄마처럼 너희에게 잘해줬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 문제를 너희가 일으키고 있다. 조금 더 풀어서 말하자면 내가 계속해서 들어주고 달러주고 우쭈쭈 해줬더니 여전히 너희는 그 모양이냐라고 일갈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질책한 후에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4장 6절 후반부부터 13절까지인데요. 뭐 쉽게 말하면 뭐 이런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어리석게 되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비천하게 되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었고 매맞게 되었다. 또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을 하기까지 했다.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그래도 참고 축복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너희가 그렇게 높아지려고 애쓰는 순간 나는 뭐하고 있었냐? 나는 낮아지려고 하고 있었다. 나는 낮아지려고 하고 있었다. 너희가 높은 권력, 너희의 어떤 발언권을 쟁취하기 위해 싸우고 있는 그 순간 나는 더 낮아지려고, 더 비천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장 15절,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만명의 스승이 있을 수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한데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이제는 엄마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쭈쭈 해주지 않겠다는 거죠. 그저 들어주고 고개를 끄덕여주며 타일러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강인한 아버지처럼 내가 낮은 데에 처하려고 하는 것처럼 내가 모욕을 받고 수치를 받을지라도 내가 용서하고 화해를 베푸는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해라. 강인한 아버지의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본받아 살라고 권위있게 명령하겠다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간단합니다. 바울은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 육신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나를 본받으라 라는 아버지의 권위 있는 방식으로 목회적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에게, 육신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신령한 사람이 이제는 되라 라고 명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선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신령한 사람이 되면 이들은 갈등을 멈출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신령한 사람이 되면 갈등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들은 신령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은 신령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의 근저에는 어떤 것이 묻어나냐면 바울은 신령한 자의 레벨에 도달해 있다. 그는 신령한 자의 레벨에 도달해 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기도에 어느 정도의 분량을 쌓으면, 선행의 분량을 쌓으면, 혹은 봉사의 분량을 쌓으면 우리가 그 신령한 사람의 위치에 도달할 수 있겠다라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바울은 강하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죠. 하지만 바울이 쓴 서신을 잘 읽고 묵상해보면 바울은 강하고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 즉 신령한 레벨에 도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탄의 가시를 안고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사탄의 가시를 제거하기 위해 주님께 세 번이나 기도했다가 거절을 맞이한 사람이죠. 또한 지금 여기서는 파당을 짓고 있는 사람들을 따끔하게 훈계하고 있지만 그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마가를 선교여행에서 빼버렸던 사람입니다. 갈등을 조장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강한 사람, 완벽한 사람이지 않았습니다. 신령한 레벨에 도달한 사람이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사람, 강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는 자신의 약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탄의 가시를 안고 살아가는 자신의 연약함, 언젠가는 내가 과거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주의 교회를 핍박했다는 그 죄책감, 선교라는 사역의 성공을 위해 마가라는 중요한 한 사람을 배제했다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단어로 규정하자면 육신에 속한, 육신의 얽매인 자신의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규정합니다. 이미 내가 이 레벨, 이 클래스를 얻었거나 그것을 쟁취한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얻어야만 하고 온전함을 갈구하기 위해 달려가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로마서 7장에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로다.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 나는 선하고 아름답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전혀 그렇지 못하는 자신의 육신에 얽매여 있는 자신의 약함을 담담하게 고백하고 있죠. 바울은 강하고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점에 도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이 얽매여 있는 육체의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합니다. 모욕을 당하면서 참는 길, 비방을 당하면서도 건면하는 길,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이 수고하는 길, 주님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십자가에 걷는 그 길에서 바울은 신령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우리가 노력해서 도달하는 어떤 클래스가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보며 마음을 다스려서 얻게 되는 훈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령한 사람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 삶의 상태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신령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상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신령한 상태는 어디에서 얻냐면 십자가를 지는 낮고 좁은 길을 선택하는 한 사람의 선택에 이 신령한 상태가 존재합니다. 쉽게 말하면 다음과 같겠죠. 어떤 교회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교회는 너나 나나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이 되려고 합니다. 어떤 회의에만 들어가면 자신의 의견과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교회는 당연히 어렵겠죠. 분란이 일어나리라 생각합니다. 그 교회는 육신에 속한 교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반대의 교회를 상상해 볼까요? 너나 나나 어떤 자리가 아니라 낮은 곳으로 처하려고 하는 교회는 어떨까요? 모두가 설거지를 하려 달려가는 교회. 그 어떤 누구라도 교회 앞마다 한번 쓸어보겠다며 서로 논쟁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교회 학교가 끝나고 나면 집에 갈 차가 없을 때 내가 데려주겠다며 그렇게 자원하는 교회. 누구나 하기 싫어하는 봉사, 누구나 힘들어하는 봉사를 서로 하겠다고 자처하는 교회. 그 교회는 성령에 속한 교회, 신령한 교회가 아닐까요? 정리하자면 신령한 상태, 성령에 따라 사는 그 상태는 남들이 기피하는 자리에서 발생합니다. 남들이 꺼려하고 남들이 힘들어하며 남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성령을 덧입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자리에 영광스러움과 위대함을 역설하면서 분열과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이 자리의 영광스러움과 위대함을 경험해보라 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논쟁하며 분열하며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는 열심을 가지고 너희가 낮은 곳에서 섬기는 영광과 위대함을 맛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열심을 갖고 너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말고 너 자신을 낮추려고 해보라. 그때 저와 치열하게 논쟁하고 갈등했던 그 친구는 지금 그 선교단체에서 간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의 역할을 그 선교단체 안에서 하고 있는 거죠. 선교단체의 철학을 열심히 지키고 고수했으며 그 창립자와 현재 대표 목사님이 그렇게 뛰어나다고 말했던 그 친구는 그 선교단체의 간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교단체 철학이나 선교단체 창립자보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하고 우리 영적 성장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치열하게 다투었던 저는 오늘 이렇게 지역교회 전도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각자의 색깔과 각자의 열망에 맞게 자신의 역할을 차지하게 된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종종 만나더라도 싸우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이 있죠. 그때의 그 앙금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주 만났다면 앙금을 풀 수 있겠지만 오랜만에 만나본 그 친구에게 우리 그때 앙금 풀자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 앙금을 여전히 갖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서로를 향한 미움의 흔적이 우리 안에 갖고 살아가죠. 그 흔적 때문에 마음 한켠이 아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의견을 꺾지는 않더라도 내 주장과 내 철학과 내 가치관을 꺾지 않더라도 한 번쯤은 양보해줬어도 좋지 않았을까? 한 번쯤은 양보해줘도 좋지 않았을까? 내 의견과 내 주장과 내 철학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하기보다 그 철학을 가지고 좀 더 낮은 자리, 겸손한 자리로 내가 찾아 나갔었다면 어땠을까? 내가 대표가 되어 이 공동체를 좀 바꿔보겠다라는 열망보다는 낮은 곳에서, 남들이 꺼려하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면서 공동체를 아름답게 빚어나가겠다고 생각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지금 내 안에 남겨져 있는 앙금은, 지금 내 안에 가득한 이 벽은 없었을 텐데 라는 후회가 가득합니다. 왜 그토록 나만이 옳다고 생각했을까? 왜 그때는 그토록 핏대를 세웠을까? 난 왜 그토록 나만의 가치관이 선하다고 생각했을까? 바울의 조언은 오늘날에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요원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의견이 있습니다. 각자의 철학이 있고 각자의 가치관이 분명합니다. 교회의 특별한 상황마다, 교회의 특별한 기관마다, 교회의 특별한 어떤 상황이 될 때마다 우리는 충돌의 상황과 갈등의 상황과 분쟁의 상황을 맞이합니다. 교회는 은혜로워야 한다는 말 아래에서 철학과 의견과 가치관을 접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의견과 자신의 철학과 자신의 가치관을 낱낱이 고백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겠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 선생님의 조언이 우리에게 요원합니다. 그 의견과 그 철학과 그 가치관을 가지고 낮은 데에 처하면 좋지 않을까? 남이 하지 않으려는 일을 손수 찾아서 한다면 좋지 않을까? 남이 가지 않으려는 곳에 가보고 나를 향해 부당하게 쏟아지는 말이 있더라도 꾹 참고 인내하면 좋지 않을까? 낮아지는 자세를 통하여, 겸손해지는 자세를 통하여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바꿔나가는 그런 일을 선택한다면 좋지 않을까? 오늘 바울의 이 이야기는 우리 교회에게도, 무엇보다 저에게도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낮은 데에 처하는 사람, 남이 하지 않으려는 일을 손수하는 사람, 남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곳에 가 있는 사람, 나를 향해 부당하게 쏟아지는 비난과 비방들을 꾹 참고 인내하는 사람, 오늘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신령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육신이 속한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가진 한계, 우리가 이 세상, 이 땅에 살면서 직면하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 우리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 우리 가운데 생기는 갈등과 분쟁의 상황을 뛰어넘는 일, 그 뛰어넘는 비결은 바로 낮은 자리, 낮은 곳, 남들이 기피하는 자리, 그곳에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자세가 오늘날의 무너지고 황폐한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